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 중입니다. G7 정상들이 전례 없는 빈도의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자세한 소식 일본 히로시마에서 취재 중인 김태영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내일 발표할 공동성명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최근 북한의 잇담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G7 정상들이 오늘 발표한 공동성명엔 중국을 겨냥해 그리고 러시아도 함께 겨냥했는데요.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은 계속하고 중국에 대해선 힘과 위협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도 했습니다. 경제안보 분야에선 중국과 러시아 등에 맞서 공급망을 강화하고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선 전례 없이 잦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정상회담을 계속 이어간다고요?
네, 윤 대통령은 어제 호주, 베트남에 이어 오늘 인도 모리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고 영국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이어갑니다. 또 내일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서울 회담 이후 2주 만인데 북핵 대응 등 공조를 다시 확인하고 셔틀 외교가 완전히 복원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3국 정상도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이는데 시기와 형식은 조율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히로시마 원폭 피해와 관련된 일정에도 주력하는 모습이네요.
네, 어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과 만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입은 이 원폭 피해는 자이든 타이든 식민지 시절에 타양살이를 하면서 입게 된 피해이기 때문에 그 슬픔과 고통이 더 극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내일 기시다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
G7이 열리는 히로시마엔 78년 전 원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피폭과 차별을 견뎌낸 91살의 원폭 생존자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다며 다시는 핵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한일 정상은 내일 처음으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제일동포 2세 박남주 할머니. 올해로 91살이 됐지만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막혼도 기쿠도 도지니 피카도 히카리도 도지니 크로테요카 아카테요카 호노호 미타이나노가 덴샤 와아트 오이츠쿠시다.
당시 12살이던 박 할머니는 그날 히로시마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아가테 미루토 히로시마가 나쿠나테루데스. 뭐 소노토키노 쿄후와 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징집 등으로 히로시마에 머물던 조선인은 약 14만 명. 이 중 3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5만 명이 피폭돼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강제징병대 히로시마 군부대에서 일하던 고 곽귀훈 씨도 원폭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 뒤로 원폭돔이 보이는데요. 뼈대만 남은 건물이 지금껏 남아 당시 처참했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인 피해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등 차별을 받았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기리기 위해 제일동포들은 1970년 위령비를 세웠지만 일본 사회의 차별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됐습니다. 그로부터 약 30년 뒤인 1999년에서야 평화공원안, 지금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원폭 피해자들은 히로시마 원폭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지금 이마. 被爆証言しますが、いつも最後に言います。核は絶対に使ってはいけない。あまりにも残酷で非常だった。
広島에서 JTBC 김현입니다.
요즘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기록하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날씨가 춥거나 환절기에 많이 보이던 독감 환자가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볍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햇볕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날씨는 여름에 가까워졌지만 독감 유행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23.4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의 5배에 가깝습니다. 4주 전보다도 26.5% 늘었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감기 달고 다닌 애들이 많다고 하고 또 동네 병원에 가봐도 환자가 정말 많아서 저희 애들도 거의 3주 이상 약을 먹었
특히 7살에서 12살 사이 어린이 환자가 가장 많고 다음이 13살에서 18살 사이 청소년들입니다.
일주일 전쯤에 걸렸었어요. 뭐 열이 많이 나는 친구도 있고 기침이나 가래가 많이 나는 친구도 있고 많이 아파서 학교까지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독감 환자는 통상 봄이면 줄어드는데 올해는 유행이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된 영향 등으로 분석했습니다.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긴장감이 많이 완화됐고 많은 모임과 또 여행 그것이 맞물려서 독감 유행이 종식이 안 되고
여기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축구대회에 참가한 50대 공무원이 경기 도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에 이상이 생겨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119 구급대원들이 3분 만에 나타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남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한 여성이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곧이어 여성 구급대원이 바통을 넘겨받습니다. 남성 구급대원은 가방을 들고 환자 옆으로 갑니다. 심장 박동을 분석하고 전기 충격을 주는 제세동기입니다. 사고는 어제 오전 강원도 양양에서 열린 공무원 축구대회 첫 경기에서 났습니다. 57살 이모 씨가 경기 시작 15분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지 3분 만에 구급대가 나타났습니다. 마침 4km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겁니다.
양양에 구급차가 3대밖에 없어요. 아마 다른 출동을 나갔다면 많이 늦었을 겁니다.
쓰러진 이 씨는 심실세동 상태였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 혈액을 온몸에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심장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그냥 심폐소생술만으로는 환자를 소생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구급대원은 제세동기로 한 차례 전기 충격을 줬고 이내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회복이 됐는데 그 원인도 뭐 알아야 될 거 뭐 그러다 보니까 검사를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다고.
구급대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심폐소생술뿐 아니라 제세동기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좀 많이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가족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정말.
JTBC 조승현입니다.
전동 킥보드 배터리가 폭탄처럼 터지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KC 안전 인증을 받았다는 제품이 폭발했는데요. 이런 폭발 사고는 부상을 넘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어 인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폭발 실험 모습입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폭탄이 터지듯 폭발합니다. 불이 붙으면 몸통이 녹아내릴 정도로 고열을 뿜어내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합니다. 소화기를 써도 다시 불이 살아나 연쇄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고가 지난 12일 새벽 인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습니다. 현관에 둔 킥보드가 폭발해 문과 벽이 폭탄을 맞은 것처럼 그을렸고 신발들은 녹아내려 바닥에 달라붙었습니다.
압력밥솥 찌직거리는 소리 같은 게 막 크게 나더니 순식간에 그냥 불꽃하고 연기가 환하고 터지는 게 이쪽에서 보인 거예요.
집은 난장판이 돼 복구하는 동안 숙박업소를 전전해야 하고 화상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10개월 전 안전하다는 광고를 보고 구매했고 폭발 당시 충전 중인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배터리 과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안전을 이렇게 거기서 보고서는 구매를 했던 거고 주행 중에 이런 폭발 사고가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판매업체는 중국산 배터리를 썼지만 안전성 테스트를 거쳐 화재나 폭발 위험을 예방했다고 광고합니다. 특히 KC 안전인증을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전문가들은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이 인증 기준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증을 통과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불은 나고 있죠. 강력한 인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충격이라든지 열적인 측면에서 안전장치들이 조금 적습니다. 강제 인증사항들을 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조금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게 오로지 소비자 몫인 것도 문제입니다.
국가중에서 발행한 그 서류가 필요하다고 그걸 받아보고서는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씀.
배터리 화재가 연소가 되게 급격히 이루어지고 증거물이 좀 남아있어야 화재 원인이 무엇일지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분석하기가 어려운 거죠.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는 지난해만 115건, 한 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지난해 여름 한국투자증권 거래 시스템이 접속 중단되면서 발생한 피해를 두고 투자자는 고점 기준으로 증권사는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벌여왔는데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민용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8월 8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한국투자증권 사무실이 침수됐습니다. 거래 시스템도 이날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 15분까지 15시간 동안 먹통이 됐습니다. 한투증권 측은 폭우와 관련 없다고 밝혔지만 해외 주식 등을 거래하지 못한 투자자들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증권사는 투자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보상액은 전산장애 기간 중 실제 체결된 거래량을 반영해 평균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A씨는 보상금 1,600만 원을 받게 됐는데 보상액이 부족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전산장애 기간 중 최고 지수였던 나스닥 100과 코스피 200 선물 기준으로 거래하지 못해 약 5,200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증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그 배상액은 회사가 제시한 평균 기준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권사가 당초 제시했던 1,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시점에 매도 의사가 있었고 지수가 체결 가능한 수치였다는 점 등이 입증돼야 하지만 주문을 시도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나면 얼마 후 리뷰를 남겨달라는 알림이 뜨죠. 그런데 솔직하게 남긴 리뷰가 삭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김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배달 앱을 자주 쓰는 이효은 씨는 얼마 전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배달 앱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남긴 리뷰가 임시 삭제됐다는 겁니다.
음식에서 음식 아닌 게 나온 거죠. 위생 상태는 좀 점검을 해주시라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글을 남긴 건데 리뷰가 아예 사라진 거예요.
최근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은 악의적인 리뷰로 인한 입점 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시 조치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점주가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이유로 부당하다고 느끼는 리뷰의 삭제를 요청하면 그 즉시 30일간 게시가 중단됩니다. 배달 앱들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 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면 최대 30일간 리뷰 삭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비하나 욕설, 폭언, 성희롱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적시나 주관적 평가까지 가려지는 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리뷰 한 줄이 고객과 점주 사이의 감정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리뷰를 왜 쓰냐? 왜 남의 가게에 피해를 주냐? 오히려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나쁜 리뷰가 다 삭제되고 가려워져서 볼 수 없다라면은 다음부터는 리뷰를 보고 시킬 수가 없겠죠.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너무 가혹하거나 감정적인 리뷰로 피해를 입는다고 호소합니다.
리뷰 노예라는 얘기가 할 정도로 클릭할 때가 제일 두려워요. 왜냐하면 악플이 달릴까 봐. 행여나 저희들이 누락권이라든가 뭔가 실수한 것들, 요청사항, 특이한 것들, 그걸 못 챙겨줬을 때.
전문가들은 리뷰를 삭제할 땐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무조건 임시조치가 되는 거는 사실 부당하다고 볼 여지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거를 거의 통상적으로 30일로 일률적으로 정하니까 약간 소비자의 어떤 권리가 제한되는 측면이 생기는 것 같고 그 블라인드 조치를 기간을 좀 짧게 하거나 그렇게 하거나
배달 시장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 좀 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오늘 서울시청 광장에선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선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집회도 열렸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현수 기자, 이태원 참사 200일을 맞아 추모제가 열렸다고요?
네, 지금 추모제는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사전 행사를 비롯해 추모객 800여 명이 모였는데요. 유족들은 이태원 희생자 159명을 기린다라는 의미로 159번의 절을 올렸습니다. 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주말에 추모제를 찾는 시민들의 행렬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잠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추모 공간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철거한다고 하는 게 유족들을 두 번 아프게 만드는 거고 참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집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서는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 등이 모여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아라라고 적힌 하늘색 피켓을 들고 파도타기를 하는 등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 집회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지도부들도 참석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이 인도를 가득 채우면서 시민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때 도로로 인파가 밀려나오면서 차량 정체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규모 연등 행사도 있다고요?
네, 잠시 뒤인 오후 7시엔 동대문부터 조계사까지 이어지는 연등 행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시작되는 연등 행사인데요. 그래서 참석자가 적어도 5만 명은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오후 1시부터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흥인 지문에서 종각까지 교통통제를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차량 정체가 이 지역을 위주로도 벌어졌습니다. 이 통제는 내일 오전 3시까지여서 이곳을 오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JTBC 최현수입니다.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와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횡무진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종횡무진하고 있습니다. 뭐 광폭행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일단 젤렌스키의 현재 위치는 일본 히로시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일본 히로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 항공기를 이용해서 온 부분도 흥미롭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젤렌스키의 첫 아시아 방문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목적은 지원을 호소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온라인 참가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일본 정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면으로 참가하고 싶다는 강한 희망을 표명해 왔다. G7 정상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세션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며칠 전에 부인 젤렌스카 여사가 한국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 만났었잖아요. 네. 역시 G7 정상회의 참가 중인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의 만남이 성사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단독 회동이 아니더라도 만찬이나 회의장에서 짧은 대화 정도는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예상은 됩니다.
그 부분도 사실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키워드에서 보니까 종횡무진.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에 이제 일본에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데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본으로 날아왔습니다. 사우디에 왜 갔느냐? 아랍연맹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돈 많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났고요. 또 쿠웨이트 왕세자 만났습니다. 이라크 총리 만났고요. UAE 부통령 등등 숨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아, 전쟁 중에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 체력도 많이 소모됐을 텐데 정말 네. 숨이 차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전에 또 일정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유럽 4개국, 그러니까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우디 갔다가 이제 일본으로 온 그런 상황이죠. 이게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도른 거거든요. 네. 이동 거리를 제가 계산해봤더니 대략 17,000km 정도 됐습니다.
정말 전 세계를 돌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 공개석상에서 보기 힘든 푸틴의 모습과 좀 대비되기도 하네요.
그리고 러시아 외무부가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상하원 의원 등 이제 500명을 입국 금지를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이는데 오바마가 러시아에 갈 일이 과연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서 전해주시죠. 자, 일본에서 인지젤리스키 행보는 내일 뉴스룸에서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네.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축구 얘기를 좀 풀어보면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오일 머니 대 차이나 머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유럽 축구를 지금 움직이고 흔들고 있는 큰 두 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유럽 클럽 대항전 챔피언스 리그 이제 결승전 두 팀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인테르 밀란 이렇게 되는데요. 맨시티가 오일머니 그리고 인테르 밀란이 차이나머니 이렇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객관적으로 머니파워는 오일머니가 더 강력합니다. 앞에서 저희가 빈살만 얘기를 했었는데 돈 많은 걸로 유명한 중동 왕자 또 있죠. 네. 아시죠?
천수로 만수로, 네. 만수로, 갑부, 정말 부자의 대명사잖아요. 네,
아주 쉬운 퀴즈였습니다. 네. 그 만수르가 맨시티 구단주입니다. 네. 2008년에 이제 맨시티를 인수를 해서 막대한 투자를 해서 잉글랜드 최고팀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못 이룬 단 하나의 꿈이 바로 유럽 재패 챔피언스 리그 우승입니다. 이제 그 꿈에 딱 한 걸음을 남겨두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중국 자본, 차이나머니도 꽤 강력해요.
그렇습니다. 2010년대 이제 중후반까지는 그랬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축구 굴기를 내세웠을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인테르 밀란도 2016년에 중국 유통기업 수닝그룹이 인수를 했습니다. 수닝그룹 회장 아들 스티븐 장이 2018년 회장에 취임을 했고요. 하지만 중국의 축구 투자에는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 있었고요. 수닝그룹도 위기를 맞으면서 현재는 인테르 밀란의 투자할 여력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맨시티와 인테르 밀란의 선수단 몸값은 7천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제 축구를 돈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테르 네. 밀란도 13년 만에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뭐 공은 둥그니까 결승전 기대가 됩니다. 네. 그 결과도 한번 짚어볼 수 있을지 내일 뉴스룸에서 한번 만나보시고요. 박진규 기자의 백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부산 사직 야구장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동안 시즌 초반 봄에만 강한 모습을 보여 봄대라는 별명이 붙었던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여전히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금 전 시작한 2차전도 올 시즌 두 번째로 매진을 기록하면서 사직구장엔 2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시즌 초 봄에만 반짝하던 봄대가 아닙니다. 올해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2018년 이후 가을 야구에 진출하지 못했던 롯데. 5월 중순인데도 선두권을 차지할 정도로 성적이 좋습니다. 주말 3년 전 시리즈 중 첫날인 어제, 리그 2위였던 롯데가 1위 SSG를 7대5로 꺾으면서 다시 1위에 올랐습니다. 경기 내내 흐름을 주도하며 고질적인 약점이었던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LG의 반경기 뒤져있지만 승률에서 앞서며 선두로 뛰어올랐습니다. 어제는 금요일인데도 사직구장엔 19,000명 넘는 관중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오늘 경기 22,000석도 예매 사이트에서 일찌감치 매진됐습니다. 부산 사직구장 만원 경기는 올 시즌 두 번째입니다. 선수들도 이런 분위기가 신납니다.
오랜만에 이런 사직 야구장의 열기를 느끼신다고 너무 가득 채워주셔서 항상 더 즐겁게 시합을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위권의 원동력은 탄탄한 내야 수비가 꼽힙니다. 롯데는 삼성보다 한계 많은 실책으로 실속 있는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발 투수 5명 중 유일하게 선발승이 없었던 박세용이 살아나면서 선발 투수진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사직구장에서 내일까지 이어지는 롯데와 SSG와의 3연전은 리그 1, 2위 상위권 팀들의 맞대결이자 유통과 대전으로 불립니다. 롯데가 봄대 징크스를 깨뜨리고 탑대가 될 수 있을지 야구 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의 배지환 선수가 데뷔 후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4번 출루했습니다. 특히 내셔널리그 다승 1위의 투수한테서 큼지막한 2루타를 때려내면서 팀이 이기는 데 디딤돌이 됐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빠른 발로 상대 내야를 뒤흔들던 배지환이지만 고민은 타격이었습니다. 빗맞은 타구가 많이 나오면서 직전 4경기 성적이 15타수 2안타에 그쳤습니다. 미 언론들은 배지환의 타석을 블랙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두 팀이 1대1로 맞선 4회 말 경기 두 번째 타석. 높은 공을 벼락같이 받아쳐 중견수 머리를 훌쩍 넘기는 2루타를 때려냈습니다.
That's hit well to center field, sending Fletcher back over his head. Short hops the wall. Ji-won Bae with some pop.
직전까지 1실점으로 잘 던지던 내셔널리그 다승 1위 잭 갤런을 흔든 한 방이었습니다. 피츠버그는 배지환의 안타로 만든 1사 2, 3루 찬스부터 시작해 7점짜리 빅이닝을 만들며 갤런을 마운드에서 끌어내렸습니다. 5회에도 타석에 들어선 배지환은 1루 쪽 땅볼을 빠른 발을 이용해 내야 안타로 만들었습니다.
It'll be a tough play. That's a base hit. That's a base hit. He can fly.
이후에도 볼넷과 안타를 추가한 배지환은 4타수 3안타 1볼넷, 1타점과 2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10점 차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데뷔 첫 4출루 경기로 타율과 출루율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2루수로 나섰지만 8회부터는 중견수 수비도 소화한 배지환은 타격, 주루, 수비 모두에서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에이스 안세영이 기세를 올리고 남자 복싱은 2변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배드민턴 국가 단체 대항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말레이시아를 꺾고 결승에 오르면서 대표팀은 내일 6년 만에 정상을 노립니다. 최하은 기자가 전합니다.
단체 경기 5게임 중 첫 번째 게임 혼합 복싱. 첫 세트를 말레이시아에 끌려가자 서승재는 허리 보호대도 풀어버렸습니다. 탄탄한 수비로 버티던 상대를 조금씩 흔들었고 실수를 끌어내 두 세트를 연달아 따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며 첫 판 승리에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남자 단식이 0대2로 지면서 승부는 원점. 분위기를 가져온 건 대표팀 에이스 안세영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19살 세계 71위 레츠하나를 깜짝 카드로 꺼내들었는데 세계 2위 안세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상 못한 코스에 상대는 엉덩방아를 찍기도 했습니다. 빙글돌아 공을 받아치고 대각 공격도 절묘하게 막아내면서 32분 만에 상대를 꺾고 포효했습니다.
다른 선수가 나와서 좀 당황은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플레이, 제가 하고 싶은 배드민턴을 하다 보면은 또 내 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크게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안세영이 끌어올린 기세는 남자 복식으로 이어졌습니다. 호흡을 맞춘 지 얼마 되지 않아 세계 803위인 김원호 나성승조. 상대는 세계 2위 강호였지만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결승 진출을 확정 지은 뒤 유쾌한 세리머니도 펼쳤습니다.
저와 원호를 믿고 저희 플레이를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6년 만에 대회 정상을 노리는 대표팀은 오늘 저녁 열리는 중국과 일본 경기 승자와 내일 우승컵을 놓고 다툽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유쾌한 반란을 그린 드라마 닥터 차정숙이 연일 화제입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주인공과 어딘가 많이 닮아 있는 오늘 초대 손님, 배우 겸 가수 엄정화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드라마 닥터 차정숙 정말 반응이 뜨겁습니다. 다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하신 걸 봤는데, 말씀하신 걸 봤는데 그 인기를 좀 실감하고 계시죠?
너무너무 잘 봤다는 인사를 많이 받고 있어요. 요즘 네. 일요일 되는 아침에 눈을 뜰 때 새벽에 네. 눈을 떠요.
너무 막 일하고 싶고 막 하는 거 궁금해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왜 9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또 막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본인도 그럼 집에서 라이브로 방송되는 걸 보시는 거죠?
네.
그 시간에. 네. 반응 다 체크하시고.
저희 또 배우들끼리 모여서 볼 때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뭔가 드라마가 계속 이렇게 반응이 좋고 사랑받으니까 매주 같이 보고. 서로 단톡방도 아주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도. 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반응이 좋은 이유가 본인은 좀 그래도 이런 걸 많이 공감해 주시니까 좋아하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뭔가 닥터 차정숙의 그 성장기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보시는 것 같아요. 또 많은 그 차정숙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같이 공감을 하면서 울고 웃으면서 함께 봐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너무 받아요.
본인도 이 드라마를 선택한 이후로 저의 인생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어 뭉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또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안받는 작품들이 줄어드는 걸 너무 느끼고 있었던 시기에 닥터 차정숙을 만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저도 공감을 많이 했어요. 너무 저에게도 행운이었고 또 에너지를 받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 닥터 차정숙에 이런 건 좀 담고 싶다 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완전 사이다예요. 저는 A형이라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뭔가 행동하고 싶을 때 좀 참는 편이거든요. 근데 차정숙은 그냥 가차없이 행동해버리고 정말 사람들 기분 나쁘지 않게 정말 사이다를 날릴 때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은 정말 담고 싶다.
극중 말씀하신 대로 사이다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많이 몰입해서 보는 것 같은데 엄정화 씨가 특히 꼽는 이 장면은 내가 했지만 정말 사이다였다.
남편이 잘 때 뺨 때릴 때 있잖아요. 저는 정숙이가 그걸 참고 그냥 잠이 들까 봐 걱정을 했는데 들어가서 남편이 잠든 얼굴을 바라보다가 참지 못하고 때려버리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셨고 저도 찍을 때 카타르시스가 느껴졌다고 할까요? 정말 좀 뭔가 시원했어요.
반면에 그 맞은 역할에 남편분의 우리 김병철 씨는 반응이 좀 어땠는지.
저는 김병철 씨가 너무 멋진 게 저는 그렇게 맞고 나서는 바로 깨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뭔지 모르는 그런 경계선에서 지금 나 때린 거야? 이렇게 연기하시는데 너무 저는 제가 앞에 앉아서 연기를 할 때도 그래 이 표현 괜찮다라고 느낄 만큼 너무 적절했고 김병철 씨의 그 정말 나쁘잖아요.
나쁘죠.
불륜이고 진짜 막 정숙이가 그렇게 상처를 주는데 그 미운 역을 너무나도 코믹하고 귀엽게 표현을 해서
그런데 근데 어딘가 좀 그쵸? 이렇게 좀 연민이 가는
그게 김병철 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야말로 팔색조인 것 같아요. 너무 진짜 평소에는 정말 진중해요. 근데 연기할 때 보면 정말 눈빛이 반짝반짝 거리거든요. 그런 모습도 너무 자극이 돼요.
약간 너무 근데 얄미운 남편 역할이잖아요.
제가 그게 좀 후회되는 장면이 몇 개 있어요.
그래요?
뺨을 때리고 그 화장실 가겠다고 막 주섬주섬 나가다가 넘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때 내가 왜 엉덩이를 한 번 더 발로 차질 않았을까?
너무 얄미우니까.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사실 그 모든 장면들을 너무나도 맛있게 또 얄밉게 귀엽게 표현해 주는 그 상대 배우를 만나서 너무 럭키한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명대사를 10회 방송됐던 내 인생에 닥친 이 파도를 무사히 건너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이걸 꼽으셨어요.
네, 그 대사를 하면서 정숙이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행복해질 길은 나 스스로 찾아볼게요. 라고 해요. 도움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다짐을 하는 정숙이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멋져 보였어요.
네.
맞아요. 드라마가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차정숙의 선택이 점점 궁금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엄정화 씨는 이제 결말을 아시니까 차정숙의 선택 만족하십니까?
완전 마음에 들어요.
왠지 굉장히 사이다일 것 같다는 약간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더 이상 여쭤보면 이제 스포가 될 수 있으니 여기서 좀 멈추도록 하고요. 지난해가 데뷔 30주년. 이렇게 사실 오랜 시간 동안 배우로서, 가수로서 모두 잘 해내는 배우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해내시고 있습니다.
저는 좀 행운이 많이 따른 것 같고 뭔가 도전하거나 새롭게 시도하는 것을 좀 즐겼던 거. 또 여러분들이 너무 한결같이 사랑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한 방송에서 이효리 씨가 언니는 언니 같은 언니도 없는데 어떻게 버텼어요? 라고 얘기할 때 몰라. 그냥 술만 마셨어.
제가 왜 술 마셨다고 얘기했을까요? 정말 후회돼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은희종이 표현이었잖아요. 할 것 없이 어쨌든 그냥 버텼다 혼자 그 시간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울컥하셨지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울컥했을 거거든요.
제가 기댈 곳 없었던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앞에 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구나, 길이 되는구나, 그런 걸 느꼈고 또 제가 그 대상을 원했기 때문에 정말 잘 하고 싶어요. 잘 가고 싶어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또 많은 또 격려도 해주고 싶고 네. 진심으로 그런 말들을 하시는.
얼마나 힘든지 알고 얼마나 기쁜지 아니까 그냥 뭔가 그냥 어떨 땐 괜히 이유 없이 짠할 때도 있고 어떨 땐 이유 없이 안아주고 싶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예뻐요. 진짜.
사실 그런 마음 갖기는 어찌 보면 경쟁 상대로 보일 수도 있는 마음도 들 수 있거든요.
일할 땐 경쟁이죠. 경쟁도 근데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자극을 이제, 받으니까.
네, 이 작품이 이제 어떻게 멋지게 가야 하는 그런 안에서 경쟁은 멋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배우로서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했지만 저 역할 나도 조금 탐났다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글로리.
그 말씀 하실 것 같았어요.
글로리의 왠지. 연진이.
박연진. 그래요.
연진아, 나 지금 뉴스룸 나왔어. 이런.
나 신나.
나 신나.
나 지금 되게 신다. 엄정화 씨 모습 또 좀 굉장히 또 그 표독스럽고 약간 그런 연기를 또 해보시면 또 느낌 다르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년 후의 모습을 묻는 질문에 10년 뒤에는 더 멋있게. 약간 엄정화 씨 말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한번 해주시죠. 10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더 멋지게.
10년 뒤에는 멋지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금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계신지.
제가 이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작품을 할 때 김혜자 선배님, 고두심 선배님을 가까이에서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이 연기를. 뭔가 나의 미래가 나이 때문에 갇히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역을 하면서 항상 빛날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차정숙이 가진 용기와 따뜻함을 사랑했다. 이런 이야기를 그릴 수 있어 너무 감사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엄정화 씨가 가진 그 용기와 앞으로의 또 도전들이 너무 기대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인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후 들어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6도, 강릉 30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황사의 영향으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